TV의 여행수다 TV파기.
세상에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피디고요.
네, 하승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사용하시는 AI는 또 어떤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저도 지금 뭐 유튜브 제작에 있어서 우리 또 챗 선생님의 지도를 많이 받고 있고, 요새는 유튜브 안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천을 해주는 또 AI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쏠쏠하게 또 이용은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 뭐 막 던지는 거지.
네. 자,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이렇게 AI가 아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미래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런저런 유명 AI 서비스 쓰니까 좀 쓰다 보면 자꾸 돈 내라 그래가지고 전혀 돈 내라는 소리를 안 하고 있는 우리 중국 형님들의 AI를 매우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딥식.
아, 딥식. 네네네. 그걸로 얘는 절대 돈 내라는 소리 안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AI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요번 주죠. 스페이스X도 곧 상장을 한다 그러고, 오픈 AI나 엔트로픽도 상장이 올해 내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올해는 이 AI 기업들이, 유명 AI 기업들이 증시를 통해서 돈을 와장창 끌어당기는 이런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곧 스페이스X 상장한다는데 이 공모주 살까요? 들어갈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오픈 AI나 엔트로피 이런 데에 돈을 넣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식의 투자 판단을 생각할 수도 있고, 더 큰 미래로 먼 미래에 아니 이놈의 AI 기업들이 점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진짜로 이거 터미네이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탁배님도 챗GPT를 쓰시지만서도 네. 전 세계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챗GPT를 쓰는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0억 명.
예. 그러니까 대충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쓴다고 봐야 되죠.
요즘은 검색 기능 자체가 AI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가 있는 것만 찾아서 그 항목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AI가 지금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걸 찾으시는 것 같은데 맞아. 그거의 최선의 결과는 이겁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검색 결과가 뜨니까 검색이 곧 AI가 된 거죠 지금.
맞아요. 구글 네. 검색만 해도 당연히 다 뜨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전 세계인들이 다 AI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0억 명의 사용자를 모은 서비스는 당연히 지금 오픈 AI를 비롯한 지금 현재 AI 대기업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AI를 계속 유지하고 돌리는데
예, 개발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개발만 해놓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또 돈이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녹아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1번 타자가 엔비디아. 진짜로 말 그대로 뭐 매 분기마다 매번 기록 경신을 하면서 전 세계의 돈을 갈키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우와 부럽다, 저 도대체 시가총액이 얼마야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은 이익률을 올리면서 돈을 같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 AI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반도체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는 뭐 GPU는 엔비디아,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뭐 이 기업들이, 이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갈키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6월 8일 현재 지금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는 바람에 막 10%씩 막 까지고 막 이래요.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이 AI 시장에서 정말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AI 산업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낙관론은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관론에 서 있습니다. 좀 있어봐라. AI가 뭐 다 해준다. AI 다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일반 인공지능 나오고 초지능, 초자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생불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또 다른 역사의 종말. 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뭐 AI가 다 해줄 거니까.
그런 AI 출연하고 나면 우리를 굉장히 가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모르냐 빈신아?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태우고 AI 서비스를 갖다 개발하는데 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거기에 다 때려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삐딱한 사람들은 비관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접니다. 아, 이 비관론을 이 탑스타 채널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1. 낙관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난 숟가락 얹을 게 별로 없다. 두 번째로 유튜브 채널의 이 선정성을 고려하면 낙관론 얘기를 하면 아무도 관심 그렇죠. 없다. 아, 이거 AI 이래가지고 우리 다 망한다. 우리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선정적인 주제를 꺼내들어야지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야 유튜브 AI가 일단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목적이 깔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AI 비관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일자리죠. AI가 너무 잘해가지고 일자리 다 날아간다. 지금도 봐라. 뭐 숱하게 지금 잘려나가고 있지 않느냐. 뭐 어디에 뭐 정리하고 뭐 몇천 명 됐다더라. 미국에서 뭐 해고가 뭐 몇만 명 이렇게 막 된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가 뭐 좀 있으면 자율주행되고 나면 이제 뭐 택시 운전수, 뭐 트럭 운전수 이 사람도 어떻게 사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피지컬 AI 나와 로봇이 나와가지고 뭐 칙칙칙 다 하고 나면 이제 진짜 뭐 하지? 이런 공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자리 대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 1번으로 생각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아, 두 번째로는 AI 그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이 지능체를 통제할 수 있느냐. 만약 통제 못하면 어떻게 될 건데? 우리 매트릭스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디 그냥 뭐 배터리 돼가지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고 뭐 세상은 그냥 인공지능이 팽팽팽 돌리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뭐 잠에서 꿈이나 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나갈 수 있는 이건 먼 미래일 또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만서도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도 통제되지 않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시즌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뭐든지 다 하죠. 모든 걸 다 해킹해가지고 사람들 갖다 완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출연한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안 될 것 같다 싶지만서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뭐 설사 뭐 매트릭스처럼 우리 뭐 배터리로 쓴다 이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진짜 AI가 뭐 완전 막 나가가지고 인류를 갖다가 통제하는 우리가 AI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를 통제하는 이런 디스토피아가 되면 어떡하느냐. 요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걸 통제 문제라 부르겠습니다. 1번 일자리 문제, 2번 통제 문제, 3번은 2번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런 2번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AI라고 하는 걸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부를 수도 있고 초지능 또는 초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지능이라고 하는 특이점을 넘어선 인간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가 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인공지능이 내가 내 코드를 보니까 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따로 썼어. 이거 좀 더 고치면 되겠네. 이거 고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지가 지 스스로를 갖다가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게 재기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 피드백을 올려가지고 계속 지 혼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쓰면 지금 현재로서는 요만큼 발전을 했는데 요만큼 발전한 애는 더 똑똑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이게 딱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의 어떤 지능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얘는 그냥 막 가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세 번째는 이제 해킹 또는 오남용, 악용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일단 좀 비이성적 존재인데 그 이성의 어떤 정수라고 할 만한 그런 AI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제 걔가 어떤 판단력이나 사고력 이런 게 우리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의 그 비이성적인 부분을 그냥 참지를 못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걔들 입장에서는 그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 있죠. 지금 현재 옥수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옥수수 이게 지금 이제 요거밖에 안 돼. 이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한번 실행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AI가 돌려보니까 어이구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온 동네를 다 옥수수밭으로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해가지고 뭐 집도 부수고 뭐도 부수고 다 부숴가지고 다 옥수수로 만들어버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목적 하나만을 갖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이미 그걸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나가지는 않겠지만서도 이런 식의 오남용 문제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오늘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나온 얘기들은 뭐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테크 구루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우 초단기적이고 지금 당장 여기다가 AI 산업에다가 나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는 돈 뭐 몇백만 해도 넣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뭐냐? AI 기업들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나입니다.
아, 지금 돈을 좀 못 벌고 있어요?
못 버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특히 오픈 AI를 예를 들면 한 100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적자액이 150원입니다.
오, 매출, 찍고 있었네 계속.
예, 예. 매출액의 1.5배를 적자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스페이스X와 오픈 AI 얘기하시면서
네.
지금 지상 최대, 지구 최대의 빚쟁이가 그 오픈 AI 대표 샘 알트만이다.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겠어. 돈을 못 벌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돈 쓰는 데가 어디예요 그럼?
오픈 AI.
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디로 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계 사는데. 기계 사는데 돈 많이 들고.
기계 다 샀기 때문에 그런 치는 거 아니야? 아직도 계속 사야 돼요?
계속 사야 된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사고 그다음에 그 산 기계 돌리느라고 전기세 내고. 이러느라고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기계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모델들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연봉 비싼 엔지니어들을 계속 고용해가지고 계속 월급 줘야 돼. 이런 것들의 비용이 말 그대로 천문학적으로 나가고 샘 울트만 지가 지 입으로 직접 했던 표현이 있죠. 우리는 지금 지폐를 활활 태우고 있다. 그 활활 태우는 돈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챗GPT한테 뭐 GPT 안녕?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끝나간 다음에 고마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 그것도 돈 드는 건데 사실은.
그거 한번 대답하느라고 얘네들 연산을 팽팽팽 돌려야 되고 이거 한번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이런 큰 조명 하나 돌리는 거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왜? 아니 그럼 돈이 많이 들어도 이용자가 10억 명이라며 이용자가 10억 명인 서비스가 적절한 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료 사용자 비중이 10억 명 중에 5%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탁피님 유료죠?
저는 이제 유료인데 좀 약간 희한한 플랜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약간 그 제3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 같은 건데
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챗GPT 플러스 같은 거를 6명이 한 계정 쓰는
버스 타는 거.
네네네.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좀 돈 더 주면은 2명이서 한 개 쓸 수 있게 해주고.
아, 옛날에
6인실, 그... 2인실 같은 거 병실.
옛날에 넷플릭스도 그거 다 됐는데 다 막아가지고 잘 안 되죠.
어쨌든 약간 얼마 전에 좀 재밌었던 일이 있었던 게 제가 선거 결과 그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그거를 질문을 놔뒀더니 이제 약간 그 제 정치 성향이 좀 드러났었나 봐요. 그 질문에서 누가 거기다가 대고 이제 제 욕을 막 해놨는데 그 제 욕을 챗GPT가 다 받아쳐주고 있더라고. 이상하게 거기 댓글 전쟁처럼 되는데 거기는 그 걔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챗GPT가 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지역배에 비하에 해당되고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
아이고 걔는 저기 딴 데도 아니고 기계한테까지 그래 잔소리를 듣고 불쌍했겠다 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야. 그럼 언제까지 적자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의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적자야. 2030년 동안 얼마나 지금 적자를 보려고 지금 이작적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오픈 AI가 적자로 본 게 총 900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3천억 달러 정도는 더 적자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없느냐. 매출이 매년 더블씩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적자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는 엔트로픽입니다. 클로드 만드는데 얘네들은 뭘 하느냐. 얘는 클로드에는 딴 것보다도 코드를 저기 프로그램은 코드를 잘 짜준대. 그래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클로드가 코드를 제일 잘 짜주니까 이거는 유료 구독해야 돼. 그리고 이 유료 구독은 클로드가 여타 다른 회사 서비스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싸거든요. 근데도 성능이 좋아서 이건 돈 주고 써야 돼. 해서 돈 주고 쓰는데 우리는 ChatGPT 쓸 때 한 달에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보통 뭐 그 정도 내잖아요. 이거는 쓰는 양만큼 내가지고 뭐 회사에서 잘못 쓰면 몇 천만 원 나가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업들한테 돈을 왕창 뜯어내가지고 클로드는 한 분기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흑자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흑자 아니냐? 그러는데 클로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용량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저기 데이터 센터 임차하고 뭐 등등등으로 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이제 다음 분기부터 또 적단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AI 3대장이잖아요. 오픈 AI, 엔트로피,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러니까 챗GPT하고 클로드하고 제미나이.
이 제미나이 이것도 구글에서 뭐 구글은 전체 통으로 해서 내니까 뭐 얘가 얼마나 적자니 적자니 이런 건 잘 모르지만서도 어쨌든 이번에 구글이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처럼 잘 나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보통 유상증자는 그 주식시장에 신경 쓰는 회사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주가 박살날 수 있거든. 그리고 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 돈 없어? 돈 모자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구글이 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뭐 800억 달러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가 되고 나면은 구글도 결국 돈이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돈이 왜 없겠어. 그렇게 떼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셋 다 3대장 전부 다 비리비리해. 비리비리하. 비리비리한 정도가 아니지. 오픈 AI는 사실 뭐 돈 좀 끊기나 하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고 문제는 이 그나마 3대장이 세계의 이제 선두 그룹을 있다라는 얘기고 그거 말고도 AI 서비스 많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일론 머스크의 그록 아무도 안 씁니다. 아무도 안 써요. 난 네. 주변에서 그록 쓴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그록도 그냥 공짜로도 잘 해주던데 돈 주고 쓰는 사람은 더더욱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엄청 많이 기대를 했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입니다. 모든 윈도우 PC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 윈도우 키 이것만 누르면 코파일럿에 나와가지고 뭐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쓰기 좋을 건가 있을까 싶은데 이것도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열심히 쓴다 그래.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쓴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거 갖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왜 안 되지 왜 아무도 안 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숱한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애용하고 있는 딥시크 진짜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돼서 등장을 했는데 뭐 돈 안 받던데 돈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한테는 돈을 받는데 그 기업들 받는 게 뭐 클로드에 뭐 몇십 분의 일 수준으로 초염가 초저렴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네들도 돈 번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 3대장도 거의 대부분 다 적자. 그 외에 3대장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안 봐도 비디오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는 게 뻔함. 자 그럼 이거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AI 낙관놈자들과 뭐 이 AI 테크 빅기업들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걸 계산을 못하겠냐? 지금 현재 매출이랑 사용자 수 늘어나는 거 봐라. 뭐 1년에 그냥 더블씩 빡빡빡 늘어나. 그리고 엔트로피 보여주잖아. 흑자 낼 수 있다니까. 어떻게 기업들한테 돈 받으면 되잖아. 기업들한테 비싼 돈 받아도 기업들은 이제 안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쓰고 나면 확 좋아지는데 이걸 왜 안 쓰겠어.
그러니까 인건비를 또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줄여주고 난 다음에 그 인건비 줄여주는 돈이 얼만 줄 아냐. 우리 지금 AI 산업 해가지고 뭐 한 3조니 4조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래머 연봉으로 나오는 게 9조 달러 이래. 야 그거 돈을 갖다가 만약 한 반토막 안 낀다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겠나 라고 하는 것이 이쪽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그렇네. 그거 하순주 괜히 겁주 그러네. 지금 AI 서비스 뭐 인터넷 서비스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방에 처음부터 흑자는 몇 채나 있었어. 네이버도 옛날에 처음에 적자했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투자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라는 것이 당연하다. 이 투자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 지금 더블씩 늘어나고 있는 이 사용자들 기반으로 돈 벌 구석은 무궁무진하다. 왜? 모든 인간의 생산활동이 AI랑 다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 벌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까는 거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적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낙관론의 입장이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하승준은 왜 여기에 초를 치려고 하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 AI의 어떤 어두운 미래, AI 디스토피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MS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AI 산업이 어쨌든 지금 제일 핫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어쨌든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쓰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유료 사용자가 뭐 1년에 더블씩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돈 빨아들이는 하마가 돼가지고 이게 뭐 완전 정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AI 빅테크들은 다 이제 큰 돈 벌어가지고 아주 똥똥거리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나 봐라. 아라콩콩이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아니 뭐 하수님 네가 뭔 욕 벌렸다고 해서 그렇게 그 수많은 초천재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잘 한번 들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진짜. 우리 참고로 우리 하승주 소장님께서는 비트코인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비트코인 요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아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는 옛날 10년 전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비트코인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뭐, 일 쓰잘데가 없는데, 뭐하러 돈 쓰냐. 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강연료를 30만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30만원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30억 부자가 됐을 텐데, 예. 그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I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 그러는데 뭐 아닐걸? 아나콩콩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AI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공급이다. 그럼 AI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AI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 이게 이제 공급의 측면인데 AI 산업도 뭐 저기 프로그래머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죠. 세계 최고 천재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붙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란 어떤 산업이었냐 하면 소위 말해서 한계 생산비가 0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 말이 어렵지만서도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을 만들었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만드는 돈은 많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만 판다. 그럼 이게 한 100억쯤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100만 개를 만들던, 1000만 개를 만든 건, 1억 개를 만들건, 그 뭐, 100만 1개, 1억 1개를 만드는데 더 들어가는 돈이 빵에 가깝습니다. 즉, 이미 한번 만들어 놔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걸 유지하고 판매하는데 더 들어가는 돈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말로 수십 년 동안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윈도우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윈도우 한 카피 더 파는 데 있어서 더 만들어 돈이 들지 않아. 그냥 빵이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만드는데 뭐 만 대까지는 엄청 비싸. 근데 10만 대를 만들면 한계 생산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100만 대를 만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리 이게 한계 생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엔진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최소 비용은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한계 생산비가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렇지 않아. 한계 생산비가 빵이야 빵. 윈도우 한 카피 더 판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외에 업데이트 해준다. 뭐 업데이트 비용 뭐 그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옛날에는 뭐 케이스 끼고 이런 건 요즘은 다 다운로드나 그것도 없어. 딱 그 정도라는 겁니다.
아, 예전에 그 패키징 비용이라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CD, 어. CD 비용도 있어야 되고.
그 저기 비닐 껍데기 이런, 어, 네. 뭐 이런 비용이 됐으니 요즘 그것도 없어. 그런데 AI 서비스는 이것과 다릅니다. 처음에 일단 이거 모델을 한번 만들고 마치 방망이 깎는 노인이 그 방망이를 열심히 깎듯 AI 깎는 장인이 AI 모델을 만들어. 이거 만드는데 일단 천재 개발자들 연봉 10억, 100억씩 주면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 이 많이 든 거 갖다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엄청 많은 데이터와 엄청 많은 GPU를 통해 가지고 막 돌려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돼. 여기도 데이터 센터가 뭐 통째로 하나 다 들어가고 이걸 해서 팩팩팩 돌리느라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자,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AI 학습 모델이 떡 나왔어. 자,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제 돈 벌릴 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추론이라는 걸 해야 된대. 뭐?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해줘? 라고 ChatGPT한테 물어보면 ChatGPT가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뭐뭐뭐를 조사해야 되고 뭐뭐 이래가지고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데들은 이 비용이 또 든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그 추론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론이.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서 추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 GPU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요. 특히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야, 이제 학습, 그러니까 AI 모델을 하나 방망이 깎는 노인이 만들듯이 이렇게 잘 깎아놓으면 끝이 아니라 추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메모리가 뭐 무한대로 들어가야 되더라. 이러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돈을 앞으로도 무한대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인데 ChatGPT, 뭐 클로드 이런 데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이거 돈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한계 생산비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계속 돈이 꾸준히 들어가고 옛날에는 물어보면 그냥 뭐 얘네들이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안 들었어. 세종대왕의 맥북을 어쨌든 그러니까 떼두드려 패가지고 신숙주를 맞췄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면 하도 욕먹으니까 그런 거 안 하도록 추론을 엄청 빡세게 해요.
예전보다 ChatGPT가 대답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곰곰이 생각하는 중. 뭐 되게 길어.
딥시크도 그래. 뭐 10초간 생각하고 있음. 뭐 이러고 있고 생각하는 과정 들어갔다가 뭐 다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뭐 웹페이지를 몇 개를 바꿔요.
막 자기 혼자 중얼거려.
네네네. 그게 추론이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예전보다도 자원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원이 계속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약간 그럴 때 보면 약간 이렇게 할머니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어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찾아봐야겠어요. 그걸 찾아봤는데 거기는 뭐가 막혀 있어가지고 우회해서 들어갈 경로를 알아봐야겠어요. 뭐 그걸 계속 뭐 중얼중얼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들었던 끝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것도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른 서비스들 뭐 메타가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 한번 만들어 난 다음에 서버는 뭐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한번 서버 잘 깔아놓고 하면은 그냥 그 운영 관리만 하면 그 다음부터 사용자들이 계속 와요. 광고 봐주고 그래서 이제 돈이 떼돈으로 벌렸어. 인데 지금 AI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명 한 명 유지를 하는데 ChatGPT한테 야 대답해서 고맙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질문에 도움이 됐어서 또 기뻐요 이딴 소리 하고도 돈을 계속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I 산업에서의 공급 측면에서도 한계 생산비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급 측면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수요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인 유저들 입장에서 자 ChatGPT 어제 제가 클로드라는 걸 어제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봐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해줘 했더니만 뭐 쭈글쭈글 하면서요 뭐 짤막하게 해줘. 근데 뭐 이거는 뭐 딥시크보다도 못해.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해가지고 뭐 몇 개 더 물어봤어.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돈 내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궁금한 500원.
예, 그래서 그냥 뭐 됐어. 난 딥시크랑 같이 놀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내느냐. ChatGPT 3만 원만 더 내고 매달 3만 원씩 내고 유료로 쓰면 훨씬 좋아요.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지. 더 좋겠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3만 원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이 3만 원으로 내가 그걸 딴 걸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야, 나 지금 유튜브에 맨날 그 거지 같은 광고 보느라 미쳐버리겠는데 차라리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한 달에 15,000원이면 그게 훨씬 더 나한테 효용이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음악도 열심히 들을 수 있고. 니한테 묻는 건 그냥 뭐 딥시가한테 물을게. 괜찮아. 괜찮아. 뭐 너도. 난 유튜브 프리미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그 외 사람들도 3만 원이면 야, 이걸로 쌀을 사봐라. 얼마나 사는데. 쌀 사면 야, 뭐 며칠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들 거기서 느끼는 가치들이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이 3만 원의 가격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내가 느끼기로 나는 이런저런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시킨 일도 많고 해야 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해서 잘 쓰면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어치 가치를 내가 창출할 수 있어. 그럼 내가 3만 원 서비스를 왜 안 쓰겠어? 당연히 쓰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반면 하승주는 아, 3만 원 뭐 택도 없어. 난 그 돈이면 차라리 뭐 딴 거 재밌는 거 많이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못 팝니다. 즉 이 말은 비용 수익으로 따져가지고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효용이 더 커야 돼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3만 원 내고 챗GPT 유료 계정을 판다. 그러면 챗GPT는 어떠냐. 이거 팔아가지고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걸로는 원가도 안 나와. 그 외에 나머지 95%의 무료 사용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묻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100% 다 적자인 거고 유료라 하더라도 오히려 돈이 더 나가. 그러면 이 저기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기업들한테 법니다. 기업들한테는 우리한테 하는 거와는 달리 훨씬 비싸게 돈을 매깁니다. 그래서 뭐 API라 그러죠. 연결하는 걸 해가지고 챗GPT랑 이제 뭐 각자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 우리보다 뭐 1인당 한 카피씩 파는 거와는 달리 꽤 비싼 돈을 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에서 특화돼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그 챗GPT와 함께 이렇게 연동돼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그럴 수도
거겠군요.
있고 예, 예. 아니면 기업들은 어차피 이런저런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서 코딩 작업하는 거 할 때 뭐 글로도 많이 쓰고 이제 오픈 AI도 챗GPT에 이제 코딩 작업에 특화된 거 이런 걸 팔기도 하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프로그래머 애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꼭 써야 된다고 이거 안 쓰면 일 못 한다고 나잡히지더라 뭐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줍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해주니까 야 우리도 AI 회사 한번 해보자 너네들 프로그래머들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 AI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잘 썼는가 이걸로 평가하겠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써야죠. 해가지고 별 쓰잘데 없는 거에다가 막 토크를 왕창왕창 써가지고 이만큼 내가 많이 썼습니다.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저기 토끼는 하루에 낮잠을 몇 시간을 자는 게 좋을까? 최적 구애를 구해봐. 뭐 이딴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물으면 당연히 좀 코클 막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예까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예는 특별한 예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내가 설사 한 달에 천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서 나아지는 생산성의 향상 효과가 1,500만 원이다. 그럼 천만 원을 왜 안 쓰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내가 3만 원의 효용을 느끼느냐와 마찬가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숫자로 더 확실하죠. 내가 천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1,500만 원, 2,000만 원의 효용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그 체감은 뭐냐? 실제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AI 회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이 해가지고 여태까지 일주일 내내 해도 안 되는 코드를 우리 거 한번 쓰고 나면 5분이면 딸깍 쫘르륵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당연히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즘 AI들이 코딩을 하면 오지간한 사람보다 낫대. 훨씬 잘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앞으로 기업들한테서 이렇게 왕창왕창 사용료를 물리면 아무리 우리가 출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여서 가격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곧 흑자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쪽 사람들 낙관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하승준은 왜 그걸 보고 아나콩콩이라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이 AI 서비스 회사들이 공급할 때 가격을 매기는 건 너네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가격이 더 싸. 효용이 더 크다 이거야. 그 효용은 뭐냐? 생산성의 향상이에요. 자, 이 생산성의 향상이 어떤 회사에서는 당연히 정말 내가 낸 돈에 10달러, 20달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있겠죠, 당연히.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갖다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들 아니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AI 회사가 특정 몇몇 기업들한테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사회적 인프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진짜 전기란 전기는 다 뽑아 쓰고 있고 지하수 엄청나게 퍼대가지고 그 냉각수 쓴다고 그러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인프라야. 이건 뭐 주간 고속도로 까는 거랑 뭐 지하철 까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AI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몇몇 개별 기업들이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몇천만 원 해서 몇억을 했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AI로 인해서 몇 프로나 더 좋아졌느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AI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액의 총합은 사회 전체가 AI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에 한계 지어집니다. 전체 대한민국이 AI로 인해서 3천억의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 그러면 AI 회사도 최대한 3천억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올리겠다? 그럼 안 사, 사람들이. 아, 왜? 뭐 그만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안 되면 그 이하의 가격으로 점점 내려가거나 높아지거나 하겠지요. 그러면 왜 제가 여기서 이 AI에 대한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 시큰둥하냐입니다. 옛날 장하중 교수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니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인터넷 때문에 그렇게 난리다 그러는데 난 암만 생각해도 인터넷으로 인한 것보다 세탁기가 인간의 삶을 더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세탁기가 더 위대한 발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양반은 뭔 좋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인터넷이 당연히 더 크지. 세탁기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삶을 바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세탁기가 더 큰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이제 에어컨.
에어컨 그렇죠.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우리 쿠리어 박사님. 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어떤 뭐 도구 사용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야? 1번은 불일 거고요. 바퀴일 거고요. 그럴 겁니다. 불이나 바퀴나 쇠나 이런 것들이 인류 삶에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 그 전에 이 불이 없었을 때의 인류와 불이 생겼을 때의 인류의 생산성의 향상, 효용의 폭, 상승폭 이거는 어마어마했겠죠. 완전 다른 종이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쇠가 나오고 뭐 철이 나와가지고 철로 무기도 만들고 뭐 곡괭이도 만들고 했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단계 또 왕창 생산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농기계가 옛날에 뭐 쇠호미 뭐 이런 걸 엄청 좋아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뭐 트랙터가 돌아다니고 경운기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옛날에 나무 짝대기 하나로 땅 파던 이런 원시인 농부와 쇠호미가 생긴 농부의 생산성의 향상폭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블은 됐을 거야. 그런데 쇠호미를 통해서 있던 이 농부와 요즘 트랙터를 끄는 농부 예, 농업 생산성의 향상폭을 생각을 해보면
아우, 수십 대 수백 배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서 있었던 그 생산성 향상보다는 이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장하중 교수가 세탁기의 예를 든 것도 그렇습니다. 세탁기는 즉각적으로 여성의 노동 시간을 팍 줄여줍니다. 인터넷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여줬나? 뭐 노동이 많이 편해지기도 했었고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탁기만큼 그렇게 노동시간 자체를 왕창 줄여주는 것 그것도 몇몇 특정한 직군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건 세탁기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장하중 교수의 그 예에 대해서 지금은 수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90학번이고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 이제 막 로터스 1, 2, 3, 엑셀 이런 게 처음으로 깔리기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엑셀은 뭘 대체를 했느냐. 이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즌에 우리 저기 누님들은 주판 쓰는 누님도 있었어요. 주판 쓰고 그다음에 쌀집 계산기 큰 계산기 있잖아요. 숫자니까. 그러니까 딱딱 하는 거. 이런 누님들이 이걸로 계산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내가 엑셀에 이 신문물을 전파를 했어.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해서 엑셀은 전자계산기보다 훨씬 우등한 도구죠. 그런데 내가 올리는 생산성은 그때 그 누님들이 전자계산기를 진짜 귀신같이 누르는 이거의 생산성을 못 따라갔어요. 이놈들이 더 잘해. 더 빨라.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즉 이 생산성의 향상폭이 도구가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향상폭도 왕창 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IT 혁명 이런 거 했었을 때 IT 혁명이 나온 게 뭐 대충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동안에 세계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저성장이었어요. 왜 성장률이 안 나오지? 왜 성장률이 뭐 2% 3% 이러는 거야. 였었어요. 그리고 그 IT 혁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나라가 몇 나라 있었는데 그중에 중국이 있었어요. 중국은 그때 8% 10%가 나왔습니다.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저 IT 혁명 하는 나라 아니야. 이제 막 제철소 만다 그러고 조선소 만다 그러고 이런 나라야. 근데 얘네들은 8% 10%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최첨단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혁명 이런 걸로 했는데 왜 2% 3%인 거야. 이런 거예요. 즉 최첨단의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게 2% 3%인데 그때 당시 아직까지 고도 산업사회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중국에서 제조업을 막 팡팡팡 발전시키고 갈 때는 8% 10%가 나왔다니까. 중국도 그 사이클이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다시 4% 5%대로 다시 내려왔죠. 즉 제조업의 황금시기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의 50년대 60년대 중국의 90년대 2000년대 이때에 있었던 생산성의 향상폭은 지금 이 고도 산업 고도 AI 산업 시대 인터넷 시대 이런 때보다 두 더블 세 더블이 더 높았어요. AI 시대에 나와가지고 뭔가 엄청난 걸 해주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딸깍 한번 하니까 뭐 쪼르륵 다 돼.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연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는 뭐 몇몇 기업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전 몇 프로 안 나올 거라 봐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 때문에 아 고민다. 물가 이거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릴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아 안 올려야 된다고. 아니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 안 올려 어쩌려고 뭐 물가 이제 뭐 하늘 치솟는 거 보려고 그러냐. 이 트럼프 또는 트럼프 임명 케빈 씨 같은 사람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물가 곧 잡혀. 왜? AI가 있으니까. 즉 AI가 생산성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럼 생산성 혁명을 해서 공급이 왕창 늘어나. 가격은 잡혀. 그러니까 굳이 옛날처럼 옛날 그 구닥자리 아저씨처럼 그렇게 금리 높여서 물가 잡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 AI를 발전시키면 생산 기술, 생산 효율성, 생산 이런 것들이 높아져가지고 공급이 많아져서 물가가 내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AI 생산성으로 인해서 몇 프로가 높아졌는지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됩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지금 몇 프로 나옵니까? 엄청나게 높여다가 아주 좋게 봐줘가지고 4%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중에서 그거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은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뭐 투자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이런 데 돈 써가지고 올린 성장분 빼고 순수하게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국가 전체로 봐서는 1% 2%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생산성 향상폭만큼만 AI 기업들이 매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회사들이 때려받고 있는 돈의 규모에 비해서 국가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의 폭이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여기서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 100인데 얘네들이 돈 때려받고 있는 건 150, 200, 300을 갖다가 계속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AI 기업들은 수요, AI 산업이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즉 공급의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왕창왕창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투자 끝, 이제부터는 수익을 거둘 시기야가 안 옵니다. 계속 여기다가 기계 더 뭐 반도체 더 밀어 넣어야 되고 전기 더 넣어야 되고 삼성과 하이닉스한테 5만 바가지 나서가면서 메모리 계속 사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안 끝나요. 다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래서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이 비용을 갖다 채울 만큼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건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성주는 당연히 5천원도 안 쓴다. 5천, 아, 챗GPT 5천원인데 쓸래? 아예 안 써. 안 써도 돼. 그거 뭐, 공짜로 주는 딥시크도 있고, 사실 그거 없다 손 치더라도, 그냥 구글 검색으로 떼우지 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5천원도 아까워.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5천만원도 낸다. 내가 쓰는 걸. 그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면, 그게 바로 AI 기업 전체의 매출액이 되는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 생산성의 향상폭은 늘 그래왔듯이, 별로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성 향상을 갖다 이룰 수 있는 낮은 곳에 있는 과일은 이미 다 따먹었어. 이제 생산성 향상을 높이려고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는 과일을 따먹어야 돼. 이걸 따려고 하면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AI를 쓰지. 그거를 따먹어봐야 생산성 향상은 요만큼 올라가, 요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 돈 많이 못 번다. 공급 측면에서는 돈은 계속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AI 산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준 네 말대로 한다 그러면 AI 산업 다 망한단 말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오픈 AI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기 돈 쓰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내일 망해도 뭐 별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뭐 망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건데 그럼 이런 데에서 뭐 몇 군데 이제 망해 나빠진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리 칩시다. 그러면 최후까지 살아남을 제일 튼튼한 회사가 어딜 거냐? 하나만 꼽아봐. 1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2번, 3번 어디야? 엔비디아 바로 옆에 붙은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AI 산업이 하승주 네가 얘기하는 걸 그냥 걔네들이 모르겠어? 당연히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도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돌파구를 당장 못 찾는다. 그러면 푹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얼마가 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불안불안하던데 지금 당장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힘들죠. 왜냐하면 망한 데도 아무 데도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해서 AI 산업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I 산업 전체에 대한 비관론,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AI 통제 문제, 악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야, 하수 얘기 재밌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다음 시리즈를 해보시고 됐다 그만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AI 네가 뭘 한다고 했으면 됐다 고마워라 라고 하면 여기서 끊고 그 재밌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요거 시리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요거까지 들으시고 댓글로 우리 그 하승주 소장님의 이 여기까지의 정리에 대해서 평가를 네. 좀 해주시면 저희가 네.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이 투여되는 속도에 비해서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이렇게 AI에 비해서 인간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가 뭐 침해당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다가 그러다가 네. 이제 뭐든지 이제 요새는 특이점이 금방금방들 또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AI가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당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또 AI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 땀을 뽀뽀를 흘리면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했으니 좋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AI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우리 하소장님의 이야기, 하소장님의 분석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PD
하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맞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나무난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은데 마음의 창문